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3, 4대에 걸친 믿음으로 산 족장들의 삶을 지난주까지 살폈다면 여기서부터는 족장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를 세워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인물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서 12장 3절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검증된 인물로 이 온유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온유하기 이를 데 없었던 모세가 물이 없어 목말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8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진노한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기적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고 많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8절에 하시는 선고를 받고 맙니다. 먼저 이런 부정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믿음의 모세를 탄생시킨 그의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세상에 쉽게 사라질 영광보다는 영원 속에서 영광의 상을 기대하여 이 땅에서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했던 모세의 담대한 역할을 역시 믿음으로 였기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난 이집트를 창세기 41장에서 44장까지 볼 수 있죠. 바로의 통치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7년간 계속되는 기근에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해가 없었다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위해서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가정에서 국가가 되게 하시려는 역사의 과정에서 결국 이집트를 사용하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1장 8절에 라는 기록과 함께 자신들 속에서 불어나고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일 경우에만 살리라는 지시를 바로 왕명으로 내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허약한 이집트의 여인들 같지 않아서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르기도 전에 산의 아이를 낳아버린다는 말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의 기록이죠. 바로왕은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악어가 울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 밥이 되게 하라고 어명을 내리게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아이의 요란한 울음소리는 아기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되어서 예외 없이 죽이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이죠. 이때 모세가 나게 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 2절 하반절에 되어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인 미디암이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집트의 궁중에서 왕자와 다르지 않게 자라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오늘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다시 정리를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여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를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또는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 최초의 교회 속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한 누가의 기록은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죠.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아버지죠.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게벳 어머니인데 야훼는 영광스러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민수기 6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인간적인 안목이나 애정에서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왕명을 거역하고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은 더 이상 인간적인 보호는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을 막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것입니다. 결국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었는가 하는 의문은 남지만 모세 부모의 믿음은 자신들의 노력과 보호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공주에게 보이게 하시고 심청이처럼 동양젖이 아니라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하시되 이집트의 가장 안전한 궁중에서 자라게 해서 학문과 기술에 모두 능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옛말에 사자 잡아먹는 벌레가 사자 몸에서 자란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결국 이집트를 항복시킬 자신들의 원수를 자신들이 키운 셈이 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위대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자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믿음을 받고 자라서 모세 자신도 왕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7절 상반절에서는 바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절에서 26절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던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역시 늘 같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수모와 불이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사실적으로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에게서 모세 자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집트 궁중에서 자란 모세 이야기는 성경에 그다지 자세히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장성한 후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라며 자신의 백성들 운명을 전해들은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고 그것이 탄로나자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오랜 후에 40년 후죠?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을 이끕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4절에 오늘 그랬는데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청년으로 자라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큰 회사의 요직이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지도급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심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기대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쩌면 이 주어진 기회를 던져버리는 모습을 바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바로의 궁전에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형편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육신적으로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분이 좀 편치 않더라도 후위를 바라면서 다소곳이 앉아있을 수 있었음에도 그 특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특권을 믿음 때문에 모세처럼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로의 공주 같은 자리라도 세상의 영광을 꿰어차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를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세상에 보장된 영광을 거절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5절 그랬거든요. 이집트에 보장된 자리를 거절한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라 했는데 안락한 영광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함께 고난받다 하는 말이 신카쿠케오라는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함께 학대를 당하다, 박해를 함께 받다 이런 말인데요. 일부러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학대받는 자리에 그들의 받는 고난을 함께 견뎠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학대받으며 사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집트 궁궐이 향락의 자리에 죄악된 영화를 즐긴다면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리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런 표현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의를 행하려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누구보다도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함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라는 영광은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상 받는 것보다는 영원 속에서 불변하는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 주심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 그랬거든요. 아직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나 이해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표현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되시고 희생되신 주님을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자세가 바로 예수도의 헌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서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수모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수모라고 하기보다는 비난, 책망, 모욕 같은 오네디스모스라는 히라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일지라도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산상복음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유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급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장래 그것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먼 장래를 기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상은 그때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아직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이 모세의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자세는 오늘 복음 속에 사는 나를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원한 훗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섬김은 절대로 공치사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행한 것을 세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모세 이집트 궁중에서의 40년과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두고 증거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이집트에서 배운 학문이나 기술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으로 세상 권력과 맞서 싸워서 마침내 자신의 민족을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7절 상반절 했는데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에 묻은 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떠났던 이집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집트를 떠날 것을 준비시키는 자세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오히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에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된 짚을 주지 않아서 노역이 더 심하게 되자 모세 자신을 외면하고 원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론과 함께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야말로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은 그 힘의 원인을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하반절의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을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이죠. 보장된 안정을 믿음 때문에 차버리는 모세의 자세는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버린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신앙인이라면 역시 모세와 같은 결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소신을 잃어버린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편리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경성케 하는 모세와 히브리서 저자의 소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식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며 28절 상반절 그랬는데 어떤 일보다도 이 행동이야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을 시키신다면 이런 이해되지 않은 일을 시키신다면 과연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일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대문마다 위아래로 비린내 나는 피를 칠해두고 그 집안에 앉아서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굴에다가 구운 양고기만 먹으며 밤을 지내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다. 그것을 행할 신앙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실 리가 없다 하고 합리성부터 따지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열 가지 재앙 중에 불이 달리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릴 것을 모든 짐승이 다 죽을 거라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여태껏 봐왔던 이집트 사람들 자기 짐승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럼에도 이 피치를 하는 것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 그곳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앞에다가 양피를 갖다 칠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순종이 안 된다면 어려울 때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건전치 못한 교주들이 이런 이해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함을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게 하는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모세와 함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28절 하반절에 라는 결과를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의 방에 든지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감정적인 애정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모세 부부의 믿음이 모세라는 주님의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이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화려한 이집트라는 세상에 죄악된 영화를 거절하고 오히려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수치를 함께 견디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모세였던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진노보다는 비록 눈에 뵐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여 육신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복종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비극이 임할 때도 그것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과거 수천 년의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역사의 마지막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같은 은혜를 그리고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주심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하게 땅에서 가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처럼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 현실 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순종으로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